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는 칭송을 받는 마틴 로이 존즈 목사님은 평소 때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 복음의 내용들은 지극히 현실적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독교의 복음이 어떤 종교 도덕적인 변화나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인 해석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고 역사를 바꾸어 놓는 인간 삶의 현장의 가장 강력한 실체라는 점을 자주 힘주어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 교회 내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선교적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경향선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실제적인 모습들 중에서 선교적 측면에서의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다 같이 본문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겠지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전에 그들이 작정하였던 선교 헌금을 실행에 옮길 것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헌금 실행의 좋은 본보기 교회인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먼저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가장 먼저 된 일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시작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바로 2절로 4절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성도들은 2절의 표현대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에도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도의 북부 지역으로 본래 부유하고 번성한 지역인데 기독교에 대한 심한 박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많은 시련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 역시도 박해가 가져온 결과로서 경제 생활에 심한 제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의 풍성한 연보도 있었습니다.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이란 대표적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인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들의 설립 배경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 나와 있는데 밤중에 바울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바울 일행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고 했으므로 이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로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기 때문이며, 본문 1절이 말해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말 번역에 같은 말을 반복해 놓은 것으로서 이 은혜, 즉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바울에게 먼저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란 이 서신의 문맥과 로마서 15장의 내용으로 볼 때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섬기는 일이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선교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힘에 지나도록 하였고 자원하여 했던 것입니다. 여기 성도 섬기는 일, 즉 선교 헌금하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였고, 또 은혜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삶의 구체적인 헌신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우리 본문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은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성도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헌신과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슨 정신적인, 감정적인 차원에서 만끽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의 실천으로 성도의 삶에서 반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카리스마, 즉 우리말의 은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와 은사를 뜻하는 카리스마는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 주신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소개되는 성도들의 은사는 구약과 사도시대에 있었던 몇몇 초자연적인 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봉사와 헌신의 일들입니다. 즉 가르치는 은사, 복음을 전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섬기는 은사, 봉사의 은사 등 모두 자연적인 헌신의 내용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카리스는 이러한 유의 은사, 카리스마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를 섬기는 일의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이 선교 헌금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은혜에 참여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5절에 그들이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주 되신다는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바른 메시지를 들은 자들의 바른 반응을 묘사한 것으로서 그 삶 전체를 전적으로 주님께 드린 것을 말합니다. 또 같은 절에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 즉 사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사도들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또 사도들이 하는 사역에 함께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바울은 디도를 다시 고린도로 보내며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은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선교 헌금을 하는 그 일을 성취하라는 것인데,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 즉이라고 했고, 또 10절에서는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한 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고린도 교회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교 헌금을 작정했는데 아직 실행의 완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믿음, 말, 지식, 간절함, 서로 간의 사랑 등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들의 형태로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권면을 하기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선교 헌금, 여기에도 풍성하게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으나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풍성한 연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환난의 시련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가 있었던 이유 역시도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부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실체 없는 종교적 관념으로만 남아있지 않았고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는 실제적 현실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오늘 본문은 은혜에 참여함, 은혜를 성취함, 은혜를 풍성하게 함, 은혜를 증명함 등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향교회는 선교와 함께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세계를 받은 교회로서의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환난에 많은 시련들이 있어 왔는데 말씀대로 하고자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시련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 교회는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경향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 후원을 통하여 이 은혜를 은혜 되게끔 실천해야 합니다.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선교 사업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보태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영적인 일로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저와 여러분 같은 때묻은 죄인들의 도움을 바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실 수도 있고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선교 헌금을 실천하는 것은 은혜에 참여하여 은혜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일을 보아야 하며 중생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일을 해석해야 합니다. 은혜는 카리스로서 값없이 받아 누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카리스마로서 봉사와 헌신의 형태로 지상의 교회에 뚜렷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사의 형태로 나타내야 할 영광스러운 특권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사랑의 희생이 뒤따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된 지상의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선교 헌금을 기쁨으로 실행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주적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원리가 실행되는 일입니다. 다 같이 본문 8절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 이제 바울은 선교 헌금에 대한 당위성을 말한 뒤에 아주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경우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8절에서 이것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은혜의 실행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여기 다른 이들이란 앞서 예를 든 마게도냐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고 간절함이란 그들의 열심을 일컫는 것입니다. 즉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러한 열심과 한번 비교해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그들의 고백이 과연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지는 9절에서 바울은 구체적인 권면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층 더 본질적이고 확고한 본보기를 예로 듭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본래 모든 존재 세계보다 스스로 먼저 계신 분으로서 완전한 부요와 영광 가운데 계셨으나 죄인들을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시다 죄인들을 위해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이를 9절에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너희가 안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 실천적으로 역사의 현장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과 같이 취급되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로 하여금 풍성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빛나는 의를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사건이 바로 은혜가 추상적인 관념으로 남아있지 않고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최고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에 모든 교회들에게 영원히 제시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실천적 사례를 말한 후에 바울은 곧장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던 그 일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일, 즉 선교 헌금에 관한 나의 뜻, 즉 바울의 강력한 권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대로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원하기도 하였은 즉이라고 했고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그들이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기로 결심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이고 진실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있는 대로 하라고 했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라고 했습니다. 즉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기의 분수대로 은혜에 대한 실천으로 진실되게 하면 주께서 그것을 열납하시고 알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13절로 14절에 걸쳐서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한쪽을 희생시켜서 한쪽을 살린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하면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균등하게 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으로 인해 완성된 이 우주적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하나의 교회로서 반드시 서로 물질적인 협력과 조력을 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위대한 성취인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한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는 하나의 군대인 것입니다. 즉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는 구속사의 역사관을 가지고 지상에 참된 하나님의 교회들 간에 서로 모른 채 할 수 없고 도와야 하는 은혜 실천의 중요한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15절에서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출애굽 광야교회가 가나안 목지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매일 은혜로 채워주신 만나의 공급에 대해 말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 더 가지려고 욕심사납게 만나를 아무리 많이 주워 모아 쌓아두어도 결국 그것을 먹지 못하였고 비록 조금밖에 줍지 못했어도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부족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출애굽 시대의 광야 교회가 예표하고 있던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성취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종말론적인 교회들 역시 저 가나안 땅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광야 교회와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멤버들은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에서 혼자만 살겠다고 거두고 쌓고 해서는 안 되며 함께 전투하며 함께 행군하는 하나의 교회로서 서로 나누고 도와야 함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균등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교제와 연합을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 교회 간의 물질적인 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은 실제로 그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 가운데서의 우주적 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해 줄 좋은 지침이 됩니다. 즉 세계 교회 간의 물질적 조력이 없다면 우리가 읊조리기 좋아하는 구속사라는 말이나 매주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말은 별 실효성 없는 감상적인 종교 구호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백성들 간의 물질적 조력은 주님 재림 때까지 실행되어야 할 중요한 실천의 내용입니다. 이 일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라는 이 말은 바울의 강력한 권면으로서 내 코가 석자다 라고 핑계만 대거나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며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만 하던 우리들로 하여금 선교 헌금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하는 일은 자유로운 곳에서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저 무신론 국가의 기독교 핍박 아래에 있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같은 군사된 자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최소한의 평화시대를 사는 값을 하는 일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쳐다보며 이 땅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와 승리하는 천상교회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실천해야 합니다. 잠시 있을 이 광야를 지나는 지상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쌓아두고 썩히지 말고 나누고 베풀어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가 균등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균등하게 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내일이면 우리에게 새로운 만나를 풍성히 내려주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약속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작정한 선교지를 위한 연보를 실천하는 경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20여 년 전에 조선이라는 척박한 작은 나라에 보내진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세계 산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보내온 이름 없고 빚도 없는 헌신과 연보들이 오늘 이렇게 경향교회라는 큰 축복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구속사의 균등의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힘에 지나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교 헌금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인 9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 8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 성도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물질적 축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곧 선교 사업을 위한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기대해야 함도 의미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있어서 환난의 많은 시련이나 극심한 가난은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을 위축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실론에서 묘사하는 것과 같이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그저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면서 저 하늘 구름 어딘가에 앉아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죄로 물든 죄인들의 비참한 역사의 현장에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직접 오셔서 스스로 비천하게 되심으로 그 은혜가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는 우리 역시 희생적이고 자발적인 선교 헌금을 통해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제시하는 그 어떤 원리보다 성경이 제시하는 이 전통하는 광야 교회들의 균등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서로 후원하고 조력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의 삶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결코 망각하지 말고 혹여 환난과 재정적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받은 은혜를 헌신의 은사로 실천하기를 애쓰며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의 조력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는 경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